VOA 세계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7일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120시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 뒤 터키가 안전지대에서 철수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5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샘 작전으로 실시된 모든 군사작전이 일시 중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크루드군의 철수가 완료되면 이 작전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는 국경을 따라 32km 폭의 안전지대에서 크루드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은 이날 터키 측에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앙카라에 도착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는 11월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16일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남겨진 무기 파괴를 위해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이슬람 국가 IS 격퇴 연합군 대변인은 이날 미군의 F-15 전투기가 시리아 북부 코바니 지역에 있던 시멘트 공장의 탄약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작전들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연합군과 장비 등은 공습 이전에 이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지는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크루드군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시리아 북부 지역에 주둔 중이던 미군 천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몇 주일에 걸쳐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17일 브렉시트 방안 총안에 합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새 방안이 통제권을 회복할 훌륭한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영국 의회가 새 합의안을 오는 19일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드디어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 합의안이 영국과 EU 모두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내용이라면서 EU 정상들에게 이를 승인해 줄 것을 공고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가들이 두 나라 사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단계 합의안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16일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는 고위급 협상 계획이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이 중국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미국은 보복 관세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남미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만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이나 미국을 방문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연방과 지방 관리들을 만나려면 미리 국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미국 내 연구소나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무부에 통보만 하면 되고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은 이 같은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 규정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관들 활동에 제한을 둔 새 규정을 철회하라고 17일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7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과 주변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의 전 현직 고위 관리들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내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 기업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스 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I know, is working on engagement and trying to get these folks at the table to reassure them that there's, you know, that their security interests we take those into consideration.
스틸웰 차관보는 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관여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이해를 참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이런 과정은 6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나왔고 미국은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only one thing that North Korea thinks about, and that's North Korea. A lot of these other things that they throw out there are distractors, something leverage in some form. But you know, in this security dilemma that we face, in somehow convincing them that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군이 그들의 안보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북한의 안보 이해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 답변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는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영내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전 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북 협상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타운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지속되는 등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는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도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난 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중국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Meanwhil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nd others who were with us on the sanctions have relaxed those sanctions. So we're losing ground.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중국 등이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미국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지난 10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Tools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 to illicitly allow.
중국의 은행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줄곧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 정제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대립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정한 정제유의 연내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那么关于这个问题呢，应当根据安理会决议。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원활한 협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ere is not a consensus at the moment about the best way to manage the role of sanctions in encouraging a positive process on the nuclear negotiation.
뱁슨 전 고문은 현 시점에서 제재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핵 협상의 긍정적인 과정을 장려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타이완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이 부분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국제기구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타이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빠른 시일 내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법무부 등은 첸시센을 비롯해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마셜 제도 등에 등록된 관련 회사를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금에는 이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첸시센은 2017년 한국 정부가 억류했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 8천 톤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임무로 타이완 법원은 이후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첸 치세는 올해 6월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당시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81개 자산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를 취했고 전체 금액은 396만 7,766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마셜 제도와 사모아에 등록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을 당시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은 이들 회사의 소유주가 자국민 챙융위안이란 사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6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국내 상황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챙융위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과 원유 거래를 도운 인물로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평가 기준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2016년과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5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감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령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8차례의 법령을 더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갱신해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 동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 기업인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위기자문업체인 컨트롤 리스크는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16일 공개한 2020년 글로벌 제재 지형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는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이란, 쿠바에 이어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고 2018년 시작된 미국의 대북 관여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내년 한 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매우 위태로운 외교적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결렬 위험이 지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해가 될 것이며 이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뤄 일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또 각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제재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요소가 낮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어 온 경제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 접근법이 외교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정학적 원인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의 독자 제재를 장려하는 추세라고 컨트롤 리스크는 밝혔습니다. 이미 테러와 돈 세탁 등 국제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경제허브를 확장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한편 컨트롤 리스크는 지난해 국제사회의 상위 위험 요인 가운데 첫째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상정하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과 예기치 못한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1975년 인질협상 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컨트롤 리스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등 36개국의 지사를 둔 국제 위험 컨설팅 업체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인지에도 주목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눈에 덮인 백두산에 올랐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종종 백두산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탄 모습을 통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는 지적입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1번째 미사일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소식이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에서 백두산은 중요한 선전 도구이며 김 씨 일가 신격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북한이 7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을 공개했다며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기 전이나 지난해 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들어가기 전 등 중대 결정을 내리기 전 백두산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핵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워싱턴 이그제미너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곧 재개하거나 재개를 선언할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 사진 공개는 미 정보당국이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will pay attention. They will pay attention just because no question. He's trying to symbolize something.
백두산이 김 씨 일가의 이른바 백두혈통에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미국과의 외교가 결실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등 도발로 돌아설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some sort of decision is going to come out. Of the Kim regime.
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still a small possibility that Kim has not given up on talks with Trump.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유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공개는 북한 내부용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하루에 천리를 날 수 있다는 천리만은 북한에서 경제 발전을 뜻한다면서 백마를 탄 위원장은 자신이 경제 상황을 잘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ch is, you know, a symbol of economic advance.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기이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폭스뉴스는 과거에도 정교한 선전용 사진 촬영을 했던 북한의 지도자가 이번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푸틴 대통령이 말을 탄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탄 사진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전용 사진을 찍었지만 말 위에 탄 지도자의 사진은 흔한 게 아니라면서 김 위원장도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됐다고 유머스럽게 표현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경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는 비현실적 목표보다는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한 후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o have denuclearization continue to be the ultimate objective and then figure out how to have a staged process to make our way toward that goal, which is going to be a long time.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튼 예일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린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단계적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할수록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That, you know, there are steps you could take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you need to question, you know,
비핵화로 가는 단계는 분명히 있으며 이런 단계들을 밟을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많이 취할수록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cess to inspectors to see what is in a suspect facility.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해당 시설 혹은 핵물질을 양도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넘기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특사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 교수는 핵물질 생산 중단과 농축시설 폐쇄를 가장 중요한 비핵화 단계의 시작으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at if we can, the first, in the early stages of denuclearization, we'd be looking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시설을 닫을 것을 기대할 것이며 이것이 심각한 단계의 시작이라는 설명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f plutonium. We don't know what the stockpile of uranium is, but the stockpile of of plutonium suggests that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첫 조치로 영변과 그 밖의 핵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가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위해선 미국이 뭔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able, in the way of probably some kind of economic.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살핀 뒤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엔 제재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어선이 최근 일본 공해상에서 충돌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과 충돌에 침몰한 사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해명이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어선의 위법 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어업 주권법을 토대로 한 나포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일본 해안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당시 중국 선장을 체포한 것과 비교해 대응 수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는 일본 영해에서 일어났고 이번 건은 공해상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와그니 하이테 경제 수역이 나인데 말이었다가 これは 요카이 데와 나갔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아베 총리의 발언은 명백히 일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사를 밝혀온 아베 총리에게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한 점은 아베 총리의 유화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 특정 시점에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일본과의 대화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rogress on the abductee issue is a bigger political value.
일본 사회에서는 납북자 해결 문제가 매우 감정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비핵화와 납북자 해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위해서라도 납치 문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무라노 마사이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침몰 북한 어선의 위치가 공해상이었고 위법 조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조업원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어선의 침몰 전 일본 순시선의 퇴거 요구는 불법 조업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 조업원에 대한 최소한의 취조는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라노 연구원도 아베 총리의 북한 어선에 대한 수위 조절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에 제출할 새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3위원회 초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나라들과의 첫 번째 회의가 이미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 초안 내용도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오는 30일 제3위원회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11월 중순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선 일본을 포함해 지난해 공동 제안국들 사이에 초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역할은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올해 봄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랜로프 경제사회 담당 참사관은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은 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어제 10월 17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국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최빈곤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대외원조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의 빈곤과 식량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은정 기자,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 어떤 날입니까?
네, 유엔은 1992년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지정하고 빈곤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의 활동이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레신스키 신부는 1987년 파리 트로카데르 광장에 10만 명이 모여 절대 빈곤 퇴치 운동 기념비를 개막하는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 침해가 있다는 글귀가 새겨졌죠. 올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의 주제는 어린이와 가정, 공동체의 힘을 실어 가난을 끝내자입니다.
네, 자, 유엔은 북한을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경제 수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 133위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올해 1월 회원국들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유엔 분담금을 정했는데요. 북한은 16만 7천 달러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33번째로 캄보디아와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6,320만 달러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남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최소한 43배 차이가 나는데요. 북한의 2017년 GDP는 322억 달러로 한국의 1조 3,890억 달러와 43배 차이가 났습니다.
네,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바로 하루 전인 10월 16일은 또 세계 식량의 날이었습니다. 식량권과 빈곤,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유엔은 빈곤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결핍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위험한 근로 환경과 주거 환경, 영양가 있는 음식의 결핍, 정의에 대한 불평등 접근권의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은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식량의 날을 앞두고 유럽 비정부 기구들이 2019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조사 대상 117개 나라 중 26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47.8%로 추정됐습니다. 이 비율이 북한보다 높은 나라는 짐바브웨와 아이티 단 두 곳이었습니다. 미 농무부도 8월 말 발표한 국제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시아에서 내전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난 예멘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특히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최근의 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 올해 수확도 나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네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9월 중순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가을 수확량이 지난 5년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농무부도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불과해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식량난뿐이 아니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5개 국제기구가 지난 5월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에너지 분야 보고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00만 명이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텐데요. 북한이 해외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인 MCC가 최근 대외원조평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1,925달러 미만인 최빈곤국 49개 평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 자유와 통치의 공정성, 주민에 대한 투자 등 정책 운영과 관련한 3개 분야 20개 지표 중 적어도 절반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대부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 내 빈곤과 식량난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한도를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020 회계연도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난민 수를 18,0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 회계연도에 3만 명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것이고 의회가 1980년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18,000명의 난민 가운데는 종교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 5,000명과 이라크에서 미군을 도운 사람들 4,000명,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1,500명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많은 수의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기에 앞서 현재 미국 이민제도가 당면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국경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 위기가 이미 이민제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대규모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계속 난민 입국 상한선을 줄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 4만 5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인 데 이어 2019 회계연도에도 다시 3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6 회계연도에 8만 5천 명, 2017 회계연도에는 11만 명을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 수가 줄어들면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아주 낮았습니다. 겨우 1년에 만 한두 명밖에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는데요. 더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2018 회계연도에 5명, 2019 회계연도에 1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말 모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9월 25일에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은 인권 유린과 통제, 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라며 미국인들은 이들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체포돼 복송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수용 한도를 줄이는 것 자체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특별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be proactiv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be proactive.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 문제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역대 행정부들이 탈북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진지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미국 대신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정착 지원도 풍부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달 미 재무부에 의해서 제재가 암호화폐 회사로 위장한 가짜 앱을 통해서 미국 애플사의 핵심 운영체계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제조기업인 애플사 시스템 보안 담당 업체 젠프가 북한 라자루스로 의심되는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심은 애플리케이션을 암호화폐 회사로 위장해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젠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JMT 트레이딩이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회사를 만들고 같은 이름의 가짜 앱을 소프트웨어 공유 사이트 GitHub에 올리거나 개인 거래자들에게 발송해 사용을 유도했습니다. 사용자가 이 앱을 내려받으면 해커가 애플 맥의 운영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the attackers did was first create a fake cryptocurrency trading company with fake website, made it look fully legitimate.
합법적으로 보이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 회사를 만들고 암호화폐 환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관리자에게 거래를 유도해 사용자들의 암호화폐와 관련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워들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의 행적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업체들이 축적해온 수년간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과거 공격 패턴과 소스 코드들이 이번 공격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So I'm without a doubt 100% confident that this attack was linked to the Lazarus group. We see a ton of overlaps that make this attack look essentially identical to this. Some commonalities include the same attack.
워들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애플의 운영 체계를 해킹하려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형 운영체계인 윈도우와 달리 애플 운영체계는 폐쇄형이라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들의 경계심이 낮다는 점을 북한이 역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it's actually important for Mac users to realize that they are targets, often indiscriminately or randomly, but there are large numbers of cyber criminals, hackers.
워들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암호화폐 탈취를 목표로 한 전형적인 북한의 해킹 공격이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애플 제품의 운영 체계도 해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매튜하 연구원은 이번 해킹 공격은 미 재무부의 라자루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Lazarus still remains quite active. I mean, this group, this MacBook incident has been attributed to Lazarus Group. And I think still it's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라자루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과 라자루스, APT38 히든 코브라 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모호한 북한 해킹 조직의 특성상 활동을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북한이 애플 운영체제를 해킹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며 각국 정부와 업계는 더욱 정교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Bye-bye.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중강 강계 지역 밤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21도, 남포 아침 기온 11도, 낮에 2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 중강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6도, 강계는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 최저 11도, 낮에 22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11도, 낮 최고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18도. 해산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4도. 원산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0도, 청진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6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8도, 삼전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7일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120시간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 뒤 터키가 안전지대에서 철수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5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삶 작전으로 실시된 모든 군사 작전이 일시 중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르드군의 철수가 완료되면 이 작전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는 국경을 따라 32km의 폭의 안전지대에서 쿠르드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은 이날 터키 측에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앙카라에 도착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는 11월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16일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남겨진 무기 파괴를 위해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이슬람 국가 IS 격퇴 연합군 대변인은 이날 미군의 F-15 전투기가 시리아 북부 코바니 지역에 있던 시멘트 공장의 탄약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작전들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연합군과 장비 등은 공습 이전에 이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지는 IS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크루드군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CNN 방송도 17일 미공군 F-15 전투기 두 대가 시리아의 미군 기지에 있는 벙커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국방부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17일 브렉시트 방한 총안에 합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새 방안이 통제권을 회복할 훌륭한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영국 의회가 새 합의안을 오는 19일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드디어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 합의안이 영국과 EU 모두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내용이라면서 EU 정상들의 이를 승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가들이 두 나라 사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단계 합의안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16일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는 고위급 협상 계획이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중국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미국은 보복 관세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남미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만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이나 미국을 방문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연방과 지방 관리들을 만나려면 미리 국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미국 내 연구소나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무부에 통보만 하면 되고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은 같은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 규정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관들 활동에 제한을 둔 새 규정을 철회하라고 17일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7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